잠언 30장 17절 한절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알려주신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로 나와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앞에 11절을 보면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19장에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20장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비와 어미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잠언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한 해석을 좀 어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나 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학대하는 불효자 그런 생각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는 것이나 뭐 저주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곤란함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비나 어미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자꾸 이 부모 공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해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구절을 가져와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 복받고 공경하지 않냐면은 벌받는다. 이런 식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거나 또 앞에 말씀드린 다른 구절들을 보아도 결국에는 부모 공경 그렇게 이제 하나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다른 구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 비슷한 다른 구절은 그냥 넘어가요. 똑같은 부모 공경의 시각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과연 부모 공경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은 뭐 부모 공경하는 거 한 번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같은 말을 이런 이곳에서 저곳에서 반복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잠언도 마찬가지고.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과연 그런 것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은 부모 공경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위라면은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성경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도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어요. 공경하라. 그걸로 끝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라. 이게 이제 없는 거죠. 물론 주관에 순종하라 그런 말이 있긴 한데 그것도 뭐 사람들이 듣고 알아챌 그런 행동 지침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 유교적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대개 말하는 부모 공경 효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자의 유교적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공자보다 거의 천년 앞서서 모세가 먼저 앞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 효는 공자보다 성경이 더 앞서 있다. 모세가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을 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는데 어떻게 공경할 행동지침이 없다겠죠. 그에 비해서 공자는 효를 중시하면서 어떻게 공경하라는 그 행동 지침을 이제 또 얘기를 해요. 뭐 가령 그 삼도 삼효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삼도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그리 절차에 따라서 장례하고 또 제사를 정성껏 모시라, 이게 삼도입니다. 또 삼효는 뭐 어버이를 공경하고 욕되게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편안히 모시라, 또 이게 삼효,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자의 제자들도 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천한 사항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부모들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그런 공경을 바라는 걸 아예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때만 부모 공경 설교를 하죠, 그냥.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 복 받는다. 뭐 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제 반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성경을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본문도 아비를 조롱을 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한 아주 못된 불효자. 그 불효자는 그 눈을 뭐 골짜기 까마귀 쪼이고 독수리 먹힌다. 그런 벌을 받는다. 뭐 이렇 말고는 다른 의미를 또 찾아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해석을 곤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대로의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부모에게 아무리 못되게 군다 할지라도 뭐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눈을 쪼고 뭐 독수리 새끼가 와가지고 눈을 먹어버리고 그런 무서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겪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봐도 누나 깜짝 아는 겁니다. 그런 일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잘못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이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 의미까지 같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본문도 그렇거든요. 그 11절에서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는 것이나 또 본문에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같은 말 같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가르치고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 다시 읽어보십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리라.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왜 눈이냐는 것입니다. 왜 눈일까? 눈 말고도 신체 부위가 많거든요. 뭐 맹수가 와가지고 팔 아니면 발을 물어 뜯는다든지 또 귀를 쫀다든지 뭐 혀를 뭐 먹는다든지 뭐 신체 부위가 많은데 왜 눈을 쪼고 눈을 먹는다 이렇게 눈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실제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 먹히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냥 없는 일인데 그냥 엄포를 주려고 뭔가 좀 뭐 두려운 마음을 먹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늘 얘기하지만 성경 우리 협박하지 않습니다. 성경 엄포 놓으려고 뭐 뻥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한다면은 실제 눈을 쪼이고 눈이 먹히는 그런 일이 또 있다. 뭐 그렇게도 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근데 사실 그런 그 현실의 모습을 눈으로 우리가 목격하지를 아니하나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태반이 되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은 없어. 그러면서 그냥 뭐 이런 벌을 받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부모 공경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먼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뭐 아비를 조롱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은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 이런 계명을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막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든가 안식일 지키라든가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 공경하고 이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또 뒤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거짓증의 내용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는가 하면은 이 열 가지의 계명이 서로 다른 계명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계명으로. 물론 그 실천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서로 다른 행위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살인하지 않는 것 서로 다른 실천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동이 다르잖아요. 또 간음하지 않는 것과 도둑질하지 않는 것 서로 다른 실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계명과 이 계명은 다르구나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과 우상 만들지 않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이걸 서로 다른 계명, 서로 다른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신을 두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다른 신을 준다. 그 다른 신 자체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것도 이 1계명, 2계명과 다른 실천의 말입니다. 우상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부른다면 그게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1, 2, 3계명이 같은 계명이에요. 서로 다른 계명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게 다르고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게 다르고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같은 계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1, 2, 3계명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같은 계명이란 것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른 신 두지 않는 것, 우상 섬기지 않는 것 서로 같은 의미의 생각해야 될 계명이다. 먼저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를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부모 공경이 아니고 아비 조롱하는 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꾸어 말하면 아비를 조롱하면서 아비를 조롱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이건 거짓말 그 뜻입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아비를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는 계명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사랑법 이렇게 나눕니다. 둘로. 서로 별개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법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영원하니까 계명은 영원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서로 다른 실천의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뭐 도덕법이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인간에게 행한 도덕법. 성경 한 곳 봐보십시다.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말 다음에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고 또 안식을 지키라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뒤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그 구절이 있죠. 자, 이게 그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인데 이 레위기에서는 십계명을 순서대로 말하지를 않아요. 순서대로 말하면 부모 혼경은 뒤에 얘기를 해야 되죠. 먼저 우상 섬기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근데 순서에 상관없이 막 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부모 경외 또 안식일 우상 만드는 거 이게 서로 각각 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란 것이에요. 만약에 이걸 모세가 서로 따로 각기에 떨어진 그런 계명으로 얘기했다면은 레위기에서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건 막 뒤집박죽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같은 하나의 의미라 그 뜻입니다. 하나의 의미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계명이라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우상을 만들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모를 경외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우상 만드는 자 안식일을 못 지킨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딱 이걸 하나만 떼어 얘기하면은 부모 공경은 따로 있고 안식일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 못해도 안식일 지킨 자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의미로 보자. 그러면 결국 내게 다른 신을 두는 자는 부모를 공경 못해.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십계명에서요. 어떤 건 지키는데 어떤 건 지키지 못한다.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대개 사람 시각이 이건 내가 못 지켰어. 근데 이건 지켰어.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 지켰어? 그럼 다른 거 다 못 지킨 거야. 하나를 못 지켰는데 다른 걸 지켰다고 하는 것은 내 착각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봐야 될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이건 지킬 수가 있는데 이건 못 지키겠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본문대로 하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안식을 못 지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는 자, 너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못 지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를 좀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안식일부터 보면 안식일은 지금 교회가 그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말하는 주일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어요. 주일은 사람이 만든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안식일 지킨다는 것이 뭔가 하면 중심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내가 일하지 않고 쉬는 의미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내 몸이 쉬는 거. 가령 뭐 회사 내가 출근하지 않고 쉰다, 장사하지 않고 문 닫고 집에서 쉰다, 이걸 노동하지 말라. 이 취미 취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내가 뭐 회사 안 나가고, 장사 안 하고, 예배 들어 집에 쉬면은 안식일 지켰어. 그렇게들 다들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노동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의 선까지 봐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집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선을 정해야 돼요.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어느 게 노동이고 어느 게 노동이 아닌가 선을 정의해야 될 또 규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안식일 지키는 규례가 6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세부적 선을 정해야 되니까. 가령 뭐 건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누르게 기다립니다. 내가 안 누르고. 다른 누르면 기다리면 들어가가지고 몇 층 눌러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의 노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네가 일해서, 네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란 취지에서 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생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생존하신 것이야. 그 의미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주일에 이제 하루를 노동을 쉬는 걸 통해서 그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일해가지고 산 게 아니었다. 이게 일종의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기 부인이다. 내가 일했다는 거,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을 부인한 의미. 이게 노동을 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일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도 내가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내 것이 아니게 되겠죠. 내가 노동에 살아온 게 아니라면은 지금 내게 있는 것도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 내가 가진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동에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잘 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가 일해서 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일해 말이나 내 건 없습니다. 그것이에요. 내 건. 내게 내게 없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 살게 합니다.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내 것이야. 내 것 간주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결국에는 내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노동 쉰다 해가지고 그게 안식일 지킨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 그냥 지키겠습니까? 지키면 복 주신다. 이 생각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복 주신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그렇게 복으로 다 연결하잖아요. 흔하게 하는 말이 뭐 주일에 장사 안 하고 쉬면 다음 날에 주일에 벌 수 있는 매생 곱절을 주신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말씀대로 사는 자를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자기 간증이라고 하면 남발하죠. 지금까지 내가 주일 쉬어가지고 손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도 갚아주시더라. 또 그게 자기 믿음의 자랑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자랑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 그것도 자랑을 하고. 노동을 쉰다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내 것은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식일 지켜가지고 복받겠다는 취지가 뭔가 하면 결국 내 것을 더 많아지게 하다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않습니까? 복받겠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진 내 것.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더 누리려고 하는 죄.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 만드시기까지 그 매일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 매일매일 반복이 돼요. 그 말은 인간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쓸모없는 죄인의 모습이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하나님 보시기 좋으면 그냥 그 모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상태로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이게 좋은 상태야. 이게 좋은 내 모습이야. 그런 나의 마음에 드는 나로 있으려고 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인간,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바라본 시각이라는 것이 옳은가 하면 옳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태를 두고 보기에 이렇게 말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간 부자를 두고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둘을 이제 결합시키는 거예요. 부자로 천국 가는 거. 이게 보기에 좋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천국 간 나사로하고 호이오시한 부자를 합치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바라본 인간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을 어떻게 인간은 깨뜨리지를 못해요. 그래 온통 이 성경에 말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 것을 삼고 싶어 하는 거죠. 노동을 쉰다는 것은 내가 이 일에서 살아온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살게 하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노동을 진짜 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내 모습 어떻든지 간에 이거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시각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태를 뭐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지를 못해요. 늘 하나님 좀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내 뜻을 자꾸 내비치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이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나 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탐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 되고 싶어하는 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것이 자기 탐심으로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게 다른 신이에요. 그게 다른 신 두는 것이고 그게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것이고 10계명의 마지막 탐심이 1계명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2계명 연결되고 3계명 연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 죽게 하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원한 내 소원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는데 내 소원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욥처럼 뭔가 원하지 아니한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진다면은 사람들이 또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불평과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서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면 조롱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조롱이에요. 결국은 나를 지으시고,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것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남들 보면 나도 좀 부모가 돈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뭐 그런 걸 바라고 아비에게 뭔가 좀 얻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주지 못한 아비를 초라하고 무시하는 그게 조롱이란 말이에요. 또 어미가 나를 낳았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낳았습니까? 불평. 그게 나를 낳은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심부로는 하는 경계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안식을 못 지키죠. 우상 만들지 말라 그 계명 못 지키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마음이 헛된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늘 헛된 것을 향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는 계명 못 지킵니다. 첫 번째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헛된 것으로 향한다는 것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죠. 봤을 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헛된 것이에요. 그게 헛된 걸 바라보는 거죠.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인간 마음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착하고 양심바로 인다 헛된 말들이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냥 헛된 걸 향한 탐심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늘 헛된 걸 향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것인데 나는 자꾸 내 보기에 좋은 내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게 헛된 걸 향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탐심이고. 그런 탐심을 가지고 신을 찾고 부르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리 연결되죠. 그렇게 부모, 공경, 안식, 우상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뭐 지금 설명하기는 뭐 시간이 안 되는데 뭐 살인, 가는 도둑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 부모는 공경 못하는데 살인 안 했어. 이런 말은 헛된 소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굳이 눈을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 굳이 눈이냐? 방금 앞에서 이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나에게 선한 것, 악한 것, 나를 중심 나누고 바라봅니다. 인간이 그게 시각이 그래요. 눈으로 본 모든 거, 아, 이건 나에게 좋은 거, 이건 나에게 악한 거, 나쁜 거. 그렇게 나누죠. 그럼 나에게 좋은 걸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늘 있단 말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무서운 나무로 안 보이죠. 선악과가 무섭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좋은 나무.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나무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죽어. 그런 시각은 없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먹는 게 나에게 좋은 거 득이야. 그런 시각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어둠이 된 인간이에요. 어둠이 된 인간. 자, 보세요. 까마귀가 눈을 쪼고 독수리가 눈을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 상태가 되죠. 눈이 먹혀버렸는데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어가지고 보지 못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 보지 못한다고 하는 단지 앞을 세상을 보지 못해 그 뜻이 아니라 어둠이 된 거예요. 어둠의 상태. 그냥 깜깜한 상태 된 것이에요. 어둠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곧 어둠 상태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줄 것이 없고 내가 참 받을 것이 없는 초라한 아비를 조롱하는 것처럼 원하는 걸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이 있는 그게 인간의 어둠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둠인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 교회는 어둠이에요. 그 자체가 어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걸 안 줍니까? 그 어둠이란 말입니다. 눈을 이미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모든 인간이 어둠의 상태, 눈을 쪼이고 눈이 먹힌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되어진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눈을 쪼이고 먹힌다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영혼에 그런 감각이 있다면, 내가 눈이 쪼이고 먹혀서 어둠이 되었어, 눈이 없어, 보지 못해,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감각이 있다면, 내가 참 보지 못한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느낌, 감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둠이 되었다. 아, 이게 어떤 저주의 모습, 나의 고통, 괴로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데, 보지 못한 어둠인데 아프다, 이런 감각이 아예 없단 말입니다. 실제 내가 지금 세상을 본다? 내가 본다고 하는 그 눈이 무용지물이다. 쓸모없는 거야. 있어도 없는 거야. 그런 시각이 사실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지금 보지 못한 속이나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좀 알쏭달쏭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 오셨다고 그러죠. 근데 심판이 뭔가 하면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한 맹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본다 보지 못한다 그 얘기는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이고 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그걸 얘기합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서 보지 못한다,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을, 자기를 보지 못한 이들을 보게 한다면 그 보는 것은 내가 어둠인 걸 알게 된다, 그 뜻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둠을 보게 되는 게 그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참된 인간됨을 예수님에 의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통해서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악한 자, 박해자, 핍박자구나. 예수님이 내 죄로 죽었구나. 나는 지금도 예수를 죽이는 자야. 믿는 자가 아니고. 이게 내 현실이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도 예수님이 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맹인이 아니야. 나는 보는 자야. 이렇게 자기를 보는 자로 말한 사람 누군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내 믿음과 내 행함으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난 하나님 알아, 이렇게 자기를 의에 있는 자, 믿음에 있는 자로 보는 게 본다고 간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 반응은 아니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신 말씀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결국은 심판의 대상은 죄가 그대로 있는 자입니다. 어디 새롭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심판 대상이에요. 그게 누구냐? 본다고 하는 자다. 자, 예수님이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게 한 자가 있고 내 스스로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이 달라요. 예수님이 보게 한 자는 내가 어둠인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둠으로 안 봅니다. 왜? 믿음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난 믿음에 의해 있어. 그게 자기를 보는 것인데 예수는 그걸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 그대로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어둠 보는 자, 그게 죄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한 자였구나. 결국은 제가 제 죄를 보지 못한 어둠 맹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심, 그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용서 안에 들어있으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내용대로 하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아비를 조롱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그 심성 우리는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리새인처럼 나를 안다, 나는 믿는다 그런 시각에 있으면서 그런 인간됨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 인간됨을 가지고 그런 나의 인간됨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왔던 나의 모든 믿음의 세월들, 내 믿음의 역사들을 다 거짓입니다. 무너져요. 그게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보는 자다. 아, 내가 어둠의 사실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주를 섬겼습니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지면은 내가 주 앞에 내어놓을 건 내 것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서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주님의 일만 남아요. 그게 성도인 것이에요. 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 일, 그것만 남겨지는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게. 주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면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뜻이죠. 하나하나 불만인 거죠. 자식에 대해서는, 내에 대해서는 다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를 내, 불만을 이제 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말이 그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보면은 입이 튀어나오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비를 조롱하는 인간됨.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간됨이에요. 거기에는 만족도 감사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 피조물로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사용합니다. 그런 인간은 우리가 자꾸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용해달라, 뭐 저렇게 사용해달라,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런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어둠이다. 그게 어둠이고 보지 못한 맹인인데 그게 나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은혜다. 그게 알게 되어지는 게 은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인 걸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계속 그냥 내 옆으로 두신 것이죠. 그것은요. 그게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내가 어둠입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덮인 게 되는 거죠. 그런 성도에게 심판이 없는 거죠.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뭐 세상을 산다고 해도 주어지는 상황들이 내 마음이 드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이 든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나는 힘드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 잘 삶을 못 볼 때에 그런 모습이 주변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 안 든 것이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불만이 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하루하루를 예수님 십자가 은으로 살아가는 그게 있네요. 그것이 사람 엮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형편을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든 형편과 환경으로 딱딱 갖추어지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것을 복으로 알고 또 그걸 믿음으로 인해 믿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보상으로 알고 은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헛된 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망해가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들이 갔을 때에 바빌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한 이유는 뻔하죠. 너희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뭐하냐 그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 그거거든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해요. 난 안 믿어도 잘 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떤 그 믿는 자로서 그렇게 조롱을 받을 만한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걸 가지는 것으로 벌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 은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된 거예요. 죄가 용서되어서 세상이 다 심판을 받을 때에 성도는 예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냐면 세상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성도는 그 죄가 예수의 피로 가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게 달라요. 그렇게 다르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인내라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이미 은혜와 혜택,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 있고 복 안에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요. 이건 뭐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 일하심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게 하신 새로운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십자가 안에 예수님 피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그게 존귀한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게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그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성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죄인임을 안다면 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기대, 그런 기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일만 바라보고 살면 그게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 늘 그런 삶만 생각하시고 그런 삶이 느껴지면은 감사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인간임을 돌아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 조롱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에서 내가 어둠이란 걸 알게 하시고 어둠이 나에게 베풀어진 주의 것으로 감사하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